자, 조직신학 서른째 강의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적인 선물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개역성경의 번역에 따라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사.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언가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듯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아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거저주시고 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종 선물을 거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스피리추얼 기프트 이렇게 돼 있는데 기프트 선물로 돼 있는데 그 선물은 먼저 정의를 내리면 영적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성도가 거듭날 때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선물 은사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성도가 다시 태어날 때 거저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은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능력. 그래서 그리스말로는 은사 얘기할 때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카리스러, 은혜라고 하는 이 그리스말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걸 그냥 기프트로 번역해서 왜 그래요? 여러분 선물 누가 주면 은혜로 주지 뭐 다른 걸로 주는 게 어디지? 선물 주면 은혜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물이라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선물. 그래서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영어도 그렇고 우리 한국말도 그렇고 다 선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물. 자, 그러면 선물하고 재능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재능은 영어로 탤런트. 그다음에 선물은 기프트가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하면 재능은 사람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재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 사람 노래 잘하는 재능이 있다. 바이올린을 잘하는 어떤 재능이 있다. 그 재능입니다. 근데 이러한 천부적인 능력도 성령님에 의해 인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엄청난 오페라 가수야. 노래하는 그런 재능이 엄청나게 커도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인가를 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복음성을 부르 찬양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제 혹시라도 목사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무조건 유명한 성악인이나 뭐 바이올리니스트가 오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주십시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래야. 그 사람이 노래하거나 그 사람이 음악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찬양대 지휘자, 뭐 반주자 다돈 주고선 사서 믿지 않는 사람들 와서 이거 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앞에 나와서 무언가 퍼포먼스를 하려면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교사도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목사, 뭐 집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가를 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의 천부적인 재능이 뭐가 돼요? 기프트, 선물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음악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음악은 성경에서 선물이라고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잘하면 이 사람은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과 같은 선물이 있거든요. 권면의 선물 정도로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재능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선물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재능은 원천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라고 하는 영적인 선물은 부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소유 기관이 재능은 출생 때부터 소유가 되는 거고 영적인 선물은 영적인 출생이 있는 회심 때부터 이 재능이 아니면 영적인 선물이 이제 발휘가 될수 있는 겁니다. 목적은 재능은 본성적 차원에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노래 좋은 노래 듣고 좋은 바이올린 듣고 그러면 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그냥 본성적 차원에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영적 선물로 바뀌게 되면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람의 천부적인 재능은 먼저 인정이 돼야 돼. 야, 정말 쟤 노래 잘하는 것 같은데? 인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노래 잘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개발을 해야죠? 맞습니까? 개발하고 사용이 돼야만 하는 그런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영적인 선물도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설교 잘하는데? 아, 저 사람 섬기는 거 잘하는데? 뭔가 가르치는 걸 잘하는데 이게 이렇게 인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과로를 쳤어요. 개발하고. 그렇죠? 개발해서 될 이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개발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프트,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보통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적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기적 선물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면하는 선물이라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선물 이런 건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기능을 살펴보면 재능인 경우 불신자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 근데 이 재능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되고 이 재능이 구원받게 되면 영적인 선물로 바뀌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쓰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과 재능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대충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면 영적인 선물의 범위에 대해서, 은사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성도는 적어도 하나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면 적어도 한 개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둘째, 모든 선물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뭐 몇 개다, 열 개다, 예를 들어. 열 개를 다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선물, 은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첫째고, 둘째는 이 성령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게 그게 둘째. 그거 외엔 다른 게 없어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교회의 지체들을 세워주는 것. 아시겠죠? 그 두 개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영광 받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영적 선물 은사의 오남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째,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선물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목사를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요. 목사. 자, 그러면 목사의 은혜, 이 선물을 받았다. 목사의 선자가, 목사의 어떤 은사가 있든 이렇게 선물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예, 그런 경우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딱 보더니, 아, 저 사람은 목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잘 가르치는데. 예, 설교를 잘할 것 같아. 이게 인정이 되면 어떻게 개발을 해야 돼요? 신학원도 아니고 책도 읽고 뭐다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있는데도 안 한다. 그러고 빼고 평생토록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재능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는데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건 보니까 가르치지도 못해, 말도 잘 못해, 남을 설득하지도 못해,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서 얘기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보고 내일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스펄전이, 근데 하나님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이런 게 왜 존재하는 거냐. 교회가 그걸 판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겐 이런 선물이 있구나. 이 사람에겐 이런 선물이 있구나. 그걸 해서 가르쳐주고 당신은 좀 이걸 개발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하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인정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선물이 있다는 게 인정이 돼야죠. 맞습니까? 예. 자,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있어요. 선물이 있는 게 확실해요. 인정이 됐어요. 개발했어요. 사용하는데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이게 또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안 하면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쓴 거예요. 천국에 가면 두 부류의 사람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간데 가서 보니까 그 직무를 맡지 않았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넌 맡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걸 맡았냐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끔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쓰신다는 겁니다. 근데 쓰는데 뭐만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물만 쓰는 거지 그 사람은 안 써요. 쉽게 말씀드리면 삼손과 같은 사람. 아시겠죠? 아, 이거 이끌고 나가서 뭐 전쟁을 일으켜야 되시고 싸워야 되니까 필요하단 말이에요. 써요. 근데 그의 재능만 쓰는 거지 그의 선물만 쓰는 거지 삼손 자신은 안 써요. 겨우 구원만 받은 거잖아요, 삼손은. 맞습니까? 예, 그래도 이름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올라와 있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이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는데 그 심판석에 가면 놀랄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보상을 요만큼뿐이 못 받아 하고 겨우 구원만 받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심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조심 많이 해야 돼요. 거기 갔더니 보상이 요만큼은 쥐꼬리만큼 보상을 받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상이 이렇고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전체 영적인 그런 선물의 수가 몇 개가 있냐.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을 가서 보면 총 18개의 선물이, 은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선물이. 자, 그러면 영적 선물은 18개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그 18개 중에 이게 부류가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너 청지기직을 잘 사용해라. 그래서 한 번 받으면 영구히 지속이 되는 청지기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선물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기적선물이 있어요. 표적선물, 표적의 선물. 예, 그래서 이 표적의 선물은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있다가 없어져요. 지금 이 시간에는 기적의 선물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8개를 그러면 기적선물 아니면 표적선물하고 청지기선물로 나눠보면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표적선물은 사라진 선물입니다. 어떤 게 있냐? 사도. 그 다음에 대언 아니면 대언자. 그 다음에 기적들 행하는 거.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 타언어로 외국어로 말하는 거 우리가 보통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하는 거 그 다음에 지식 지식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은 표적 선물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존재했다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 청지기직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건 지속되는 거예요. 첫째 지혜라고 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영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남을 섬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주는 것 이것도 다 선물입니다. 권면하는 것, 또 섬기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 그 다음에 목사 겸 교사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래서 청지기 선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18개 성경의 선물 중에 7개는 표적 선물이고 11개는 청지기 선물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걸 나눕니까? 왜 7개는 표적 선물이고 왜 11개는 청지기 선물입니까? 어떤 근거로 이걸 나누냐?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 가면은 맨날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동일하시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갖고 예수님이 병 고쳤으니까 지금도 병 고쳐야 되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으니까 예수님 지금도 죽은 자 살려야 되고 그렇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맞아요 그게? 예, 맞지 않습니다. 예, 왜 그래요? 구약시대에 방언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살린 것처럼 구약시대에 이렇게 살린 뭐 엘리야 같은 경우 이제 살린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처럼 자주 그런 일을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을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벌써 구약, 신약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돼지고기 지금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왜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한때는 되고 한때는 안 되고 그럴까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하나님의 인류 통치 프로그램은 바뀐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때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먹으면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동일하다. 맞아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과 이런 모든 일은 맞습니다. 동일해요. 근데 뭐는 틀려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은 틀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올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으면 큰일 나죠. 지금 여기 이 예배당이 그냥 똥천지가 된다고요. 지금 이 안에 양이고 염소고 잔뜩 갖고 와봐요. 이거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이런 거 갖고 와서 인용을 하면 여러분이 딱 대답해 주셔야 돼요. 신약과 구약이 똑같냐? 지금 양 갖고 오냐? 예배드리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점진적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지. 예. 계시가 영어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세요. 더 이상 대언자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사라에게 90세가 됐는데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걸 약속해 줬으니 나도 오늘 90살인데 아기를 좀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하실 수 있지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 90세 여인이 아기 갖는 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합니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도원에 제가 옛날에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이 어떤 여인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라? 자궁을 띄었는데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하세요. 이러한 신성모독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 하는 포인트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대로 그냥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15년을 연장받는 거 여러분 가능해야 안 해요? 가능해요. 근데 그런 일은 천년가에 한 명 정도 이 세상에 발생하는 거지 그걸 다 나한테 이루어달라 그러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이런 걸 알면서도 왜 어떤 선물은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걸 설명을 하겠어요. 그 이유는 이 영적인 선물, 은사라는 것 자체가 기적의 요소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 그래서 예수님 당시와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그 이후에 AD 한 90년경에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그럼 AD 30년경부터 AD 90년경까지 약 60년 동안에는 직통 계시를 받는 대언자가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그렇지 않고 교회 일을 어떻게 치리할 수가 있습니까? 직통 계시를 받아야지. 근데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너나 나나 다 직통 계시라 그러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선물을 허락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진짜다 이거를 확증해 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도 기적이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대언자 메시아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주장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몰래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랍비요, 우리가 당신이 행하는 이런 모든 기적들을 보니까 이게 당신 하나님 보낸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기적들을 행합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가서 보면 로마서 15장 18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가서 보면 내가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병자들을 살리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손수건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비춰도 그러면 병이 낫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 은사주의 목사들이 손수건을 판매하잖아요. 예. 그래서 주문한단 말이에요. 이게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하면 낫습니다. 그렇죠. 다들 성경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2장 4절 가서 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래서 기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그 처음에 또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기적 선물이 필요했지만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 이 사람이 하는 게 거짓인가 아닌가. 벌써 손수건 팔고 그러면 아, 이건 거짓이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저기 미조리주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류마티스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성령님께 함께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벌써 나오면 이건 가짜구나 이거 알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니 암이 나가라 이렇게 나가면 이건 가짜구나 이거 벌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성경이 이게 주어지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와 오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기적 표적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 기록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빼고는 사도 바울이. 맞습니까? 근데 뭐라고 지금 기록해요? 네, 거기 가서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표적들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했지만 지금 맨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성경 기록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 표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곱 가지 기적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예요. 사도. 사도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런 사람들 사도라고 하는데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사도예요. 사도. 뭐 특별한 뜻 아닙니다. 사도. 예수님도 사도세요. 왜 사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예요. 사도. 자,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파송받은 자가 사도예요. 사도. 제자는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배우는 사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다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는 다 사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제자도 나오고 사도도 나옵니다. 근데 사도는 반드시 다 제자지만 제자는 다 사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가 되려면, 그러면 사도가 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조건. 그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22절,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봐야만 사도가 돼요. 그니까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뭐 변승우 목사님 뭐 해갖고 다 신사도라고 그러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크게 받을 사람들,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지. 예수님 언제 본 적 있어요? 엄청난 거짓말쟁이죠. 그렇죠? 언제 죽은 사람을 살린 적 있어요? 언제 뭐 손수건 갖다 대면 그 사람 손수건 코 푼 것 같다 대봐야 낫나? 안 낫습니다. 안 나요. 예.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단을 이제 칠 겁니다. 예,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라야 돼요. 예, 그래서 사도의 수는 원래는 열둘입니다. 예, 원래는. 예, 그런데 전체 수는 열둘 이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이제 택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사도로 나와 있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럼 사도가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아, 존재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가서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교회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라 그랬어요. 기초 위에.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 한 번 놔요? 계속 놔요? 한 번 놓는 거예요. 저 밑에 한 번 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냐? 예수님께서 파송한 그 사도들, 예수님을 직접 봤던 그 사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받았던 그 대언자들, 알겠죠? 그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지. 이게 그냥 지금까지 계속되면, 그럼 기초가 계속해서 되면 집은 언제 져요? 맞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대언은 로마서 12장 6절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4장 1절 3절 6절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AD 90년경에 완성이 되기 전에는 대언자가 있었어요, 이 땅에. 근데 AD 90년 이후에는 여러분 더 이상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22장 주면서 아예 거기다가 계시가 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계시에 더하는 자, 이 계시에서 빼는 자, 이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빼거나 더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은 영어로 prophecy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말하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foretell, for라고 하는 거예요. F-O-R-E, for는 미리라는 뜻이에요. 미리 말하는 사역이 그 예언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것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가서 보면 앞으로 휴거와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해요. 맞습니까? 이거 대언입니다. 그 다음엔 foretel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foretell, for라고 하는 건 밖으로 내보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밖으로 내보내는 게 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설교예요. 아시겠습니까? 설교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 설교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것,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 잘못하면 책망하는 것, 그렇죠? 심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대언자입니다. 그런 일들. 그래서 foretell, 앞에 것을 미리 얘기한다는 그런 의미의 대언은 없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다만 지금 우리가 목사를 대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forth-telling입니다. F-O-R-T-H. Forth. 밖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진리를 밖으로 드러내어 말하는 자, 이런 의미의 대언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언자는 없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지금의 이 설교하는 것을 대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 설명한다는 그런 의미의 대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셋째는 기적이 있어요. 기적, 기적들 행하는 거, 이거 초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역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기적이 맨날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매일 기적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가서 보세요. 기적은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성경 가서 보시면 언제 일어났냐?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어요. 몇 개가 일어났냐? 25개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에 21개가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7개, 엘리사가 14개. 왜 두 배예요? 엘리사에게 두 배의 영을 임하게 해달라고 해서 14개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 50개 기적이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 시대 외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야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기적을 베풀어 달라 그러는 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세 시대에만 기적이 있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이 세 시대에는 기적이 없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그 비윤리와 무관심과 그 다음에 타성을 깰 수 없었기 때문에 기적들을 보여야만 됐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 기적을 항상 기적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이거는 불신자입니다. 예,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뭐래 믿음으로 걷는다.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는 건 보지 않는 겁니다. 기적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고침의 이 선물이 있습니다. 병은 정신적인 병, 육적인 병, 마귀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병, 그런 병을 고치는 초능력이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적은 기적과 똑같아요. 근데 이 신유, 그 다음에 이 병 고치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만난 사람 병 다 고쳐줬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거예요. 다 고쳐준 거 아닙니다. 둘째, 사도 바울도 많은 병을 고쳤는데 병 고침에 제약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말기에 가면은 병 고치는 일에 큰 제약이 있어. 자기 병도 못 고쳐요.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보니까 자기에게 있던 병도 못 고칩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자기의 동료 에바브로디도의 병도 고치지 못한 내용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사랑한 디모데의 위장병이 있는데 병도 못 고쳐주고 그렇죠? 맨 마지막에는 디모데 후서 4장에 가서 보면 드로비모라고 자기를 그렇게 섬겼던 그와 같은 그 형제가 있었는데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어떻게 해요? 밀레도에 두고 왔다. 못 고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사람이 가서 뭐 병 낫도록 기도하면 낫는 일은 그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병 고침의 선물은 사라졌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병을 고치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담대함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 확신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에 병도 있을 수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파요. 우리 애가 아파요. 성도들이 아파요. 목사도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걸 믿는 거지. 병 고치는 자가 있어서 이거 손 갖다 대면 낫는 거 이거 다 거짓말쟁이요 가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이.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뭔가 착각하고 정신병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섯째 이 기적의 선물 중에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 신약 성경의 역사 중에 방언만큼 뜨거운 감자가 없어요. 그렇죠? 방언.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방언. 자, 그러면 방언이 나오는 구절에 대해서 살펴보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첫째, 마가복음 16장. 방언하는 사람들이 맨날 이 얘기 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새 언어를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지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한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마귀 내쫓고, 그 다음에 새 언어, 즉, 방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맨날 이거 주장하는데 그 다음 건 안 해요. 뱀들 집어 올리는 거 하고 독약 먹는 건 안 합니다. 이상하게. 그렇죠? 이상하고 어떻게 17절만 딱 얘기하고 18절은 안 해요. 맞아요? 네. 네. 독 먹어도 사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맞습니까? 독사 그냥 막 집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주의자 중에?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앞뒤 문맥을 보세요. 이게 표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표적. 맞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이 보내신 그 사람들 성경 기록이 없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표적으로 보여주면서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이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건데 그렇게 앞에만 딱 뛰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뒤도 해야 되잖아요. 뒤도. 뒤는 뭐예요? 독약을 먹어도 청산가리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사람이래야 그래야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거 주장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약속이 있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도행전에 세 군데의 방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고 유대인 개종자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사도들이 말을 하는데 다 자기들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니까 가이사라의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타언어 방언으로 말하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니까 예배소 교회 예배소에 있는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님이 있다는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 우리는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주게 될 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이제 생기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총 정리를 하면 방언은 마가복음에 한 절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조금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조금 나옵니다. 에베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조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14장에 조금 나옵니다. 이것 빼고는 방언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신약성경 전체와 구약성경 전체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방언 기록들에 대한 관점을 보겠습니다. 방언은 뭐냐?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가서 읽어보시면 방언은 다 외국어죠? 맞습니까? 100% 외국어예요. 100% 외국어.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드리면 방언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다른 나라 말을 구사하는 걸 그거를 방언의 기적이다 아니면 방언의 은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예를 들겠어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해? 그리스 말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나라 가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 말도 못하고 히브리 말도 못하는데 그러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나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방언의 기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시겠어요? 쏠라쏠라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이에요?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딱 얘기를 하면 갑자기 스페인 말이 나오고 아시겠어요? 영어가 나오고 러시아 말이 나오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언어를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가서 보시면 외국어라고 하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이야기하는 그 말은 그리스 말로 글로사예요. 글로사. 글로사는 그리스 신약 성경에서 50번 나옵니다. 그 50번 가운데 15번은 실제로 혀를 가리켜요. 혀. 아시겠죠? 혓바닥이 혀. 혀가 16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불이 이렇게 활활활 타오르면은 불꽃이 이렇게 생기고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나타낼 때도 글로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고 마지막으로 33번은 실제로 사람의 말을 나타낼 때 이 글로사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뭐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11장 15절 한번 가서 보시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고 돌아갔습니다. 방언 얘기하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돌아갔더니 유대인들이 골이 났습니다. 아니 네가 유대인이면서 도대체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너 그 사람들 방언까지 시켰다며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 설명한 다음에 11장 15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외국말 했잖아요. 맞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고넬료 그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성령님이 하는데 우리 옛날에 그 오순절날 외국말 하던 거 보지 않았냐? 그거 하듯이 그 사람들도 외국말을 하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타언어 방언을 많이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언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19절 가서 보시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개인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4절 가서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네, 4절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방언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는데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말을 하면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를 세운다. 아니, 방언 자기를 세운다 그랬는데 왜 자기를 세우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예, 여러분 23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면 네,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풍경이야 이게. 아시겠죠? 다 쏠라쏠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는 거 첫째. 맞죠? 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지 않겠냐.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 지역교회가 많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뭐 등등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책망을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맞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너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렇죠.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으로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방언은 엄청 했는데 교회도 세워주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그런 30장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해서 쓴 게 아닙니다. 책망할 게 너무 많아서.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언이 사람을 세워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오순절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이 야, 구원받았는데 방언도 못하냐, 개도 하고 돼지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성령 침례에 대한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로마서 6장 3절 4절 골로새서 2장 9절 12절 에베소서 4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27, 28 성령 침례 다 찾아보세요. 방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침례하고 방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방언의 긍정적인 목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방언도 기적표적이기 때문에 다른 표적 선물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전한 그 메시지를 확증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방언이.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방언을 통해서 책망이 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이 1차적으로 왜 주어졌는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좀 제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해. 이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오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서 풀어주고 하는 이런 설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는 자들 위한 거고, 그렇죠? 다른 나라 말하는 거, 여러분 다른 나라 말하는 거, 그건 뭐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보고 믿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죄를 확증해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주신 그와 같은 선물이다. 이게 방언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온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BC 721년경에 북왕국 열 지파는 아시리아로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대언자가 니들 이거 보지 못하느냐? 이 남왕국 유다에 속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야. 지금 열 지파가 지금 포로로 사로잡힌 거 가지 못하느냐? 그 열 지파에게 심판이 임했어요. 어떤 심판이 임했어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책망하고 꾸중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한다는가? 히브리 말을 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써서라도 내가 너희를 책망하겠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게 방언의 목적이다. 방언이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나라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나라 말이에요. 이거는 살라사상 그냥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이에요. 바빌론 말, 아시리아 말, 이런 다른 나라 말, 이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방언은 특별히 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거다.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49절, 예레미야 5장 15절도 가서 보면 모세와 예레미야도 예, 이사야 대언자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4절, 그 다음에 22절, 23절, 40절에 가서 보시면 오순절날에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2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유대인들이 이거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방언까지라도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은 다 외국어예요. 외국어.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방언의 긍정적인 면. 예, 그 안에 이제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계시.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방언을 통해서, 외국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계시를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 14장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성경,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몇 권만 있었나? 네 권뿐이 없었어요.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뿐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미 한 20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4개뿐이 없어요. 4권뿐이. 그럼 신약성경 몇 권이 있어야 돼? 총 27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몇 권뿐이 없어요? 4권뿐이 없으니까 아직 23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23권이 다 있어야 신약교회를 치료해 나갈 텐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권뿐이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세요. 뭐가 없나? 첫째, 교회가 뭔지를 알려면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알아야 돼. 그게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냐?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걸 알려면 로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로마서 기록이 안 됐습니다. 배도하는 사람들 향해서는 유다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용서에 대해서는 빌레몬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히브리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에 대해 섬김에 대해서는 베드로 전후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 1, 2, 3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요한 계시록, 목사와 집사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목사와 집사가 어떻게 교회에서 행해야 되냐, 이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계시가 있어서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방언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대언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방언에 대한 일반 사실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알고 있는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건 무슨 은사라 그랬어요? 대언이라 그랬습니다. 대언.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언, 사람이 아는 말로 말하는 이 설교 사역은 모두를 돕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교회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둘째, 알지 못하는 말로 말하는 것은 교회의 그리스도인을 돕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7절 가서 보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방언은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듣고 이해하지 못해. 영어로도 막 얘기해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중세 로마 시대에 라틴어로 그냥 열심히 미사를 맨날 들여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이거를 음을 구분하듯이 방언하는 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 그러면 생명과 사망의 차이를 그거를 예,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 그걸 그러니까 방언으로 계시가 주어질 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바울은 여러 나라 말을 했지만 어디서도 방언하라고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는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도 않았고 장려하지도 않았다. 이거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무조건 방언을 해야 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권면했어요? 바울은 교회에서 아는 말로 설교하는 게 방언보다 2000배나 더 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14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 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알지 못하는 말보다 2000배나 낫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